운동선수들이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이 보지 않고 알 수 없는 시간에 피나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받아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특히 여자 양궁 선수들은 올림픽 때마다 금메달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강도 높은 혹독한 연습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해병대에 입소해서 남자 군인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지옥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활 쏘는 것과 해병대 지옥 훈련과는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만은 이들은 이런 지옥 훈련을 통해서 화살을 정확하게 10점짜리, 9점짜리에 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구장에 가서 꽹가리를 두들겨 대는 아주 시끄러운 응원단 옆에서 소음 적응 훈련을 하고 그 가운데서도 집중할 수 있는 집중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바람이 세게 불거나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흔들리지 않고 활을 정확하게 쏠 수 있다고 합니다. 오직 금메달을 바라보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을 견뎌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프로 여자 골프 선수들도 세계 대회를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도 실력과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서 맹훈련과 지옥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프로 축구계에서 톱스타로 손꼽히고 있는 손흥민 선수도 어릴 때부터 그의 아버지로부터 피나는 연습을 했고 훈련을 잘 받아냈기 때문에 오늘의 손흥민 선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수부대는 뛰어난 부대인데 이 사람들은 혹독한 훈련을 시켜서 1등 사수가 되도록 1등 군인이 되도록 양성한답니다. 이들은 흔들리는 혈기 안에서 흔들리는 배 안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기 위해서 사격 훈련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훈련은 특수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야 훌륭한 군인으로 지휘관으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지옥훈련이나 연습을 이런 고통스러운 훈련을 좋아하고 어려운 환란이나 고통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고통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면 불쾌한 감정과 스트레스를 촉진하는 뇌의 영역을 자극해서 기분과 감정이 나빠지고 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고통이나 환란을 피하려는 반응과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어린 유치원생이나 뭐 초등생이나 중고등학생이나 청년이나 어른이까지 힘든 연습 훈련이나 이런 고통스러운 환란을 다 싫어합니다. 이런 어려움이나 고통이 계속되면 모든 것을 다 때려치워버리고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학생들이 어려운 시험 공부를 하는 중에 졸음이 쏟아지면 어떤 학생은 그 고통을 끝까지 참고 이기면서 공부를 해내는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은 반드시 승화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에라 모르겠다고 하면서 공부를 포기하고 오는 잠 다 자면서 그 긴 시간을 잠으로 허비해버리면 시험을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이나 사관생도들도 지옥 훈련을 받을 때 너무 고되고 힘들다고 다 내팽개쳐버리고 총을 들고 탈행을 해서 집에 와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온 부대가 비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되면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조금 군기에 걸려가지고 군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의 말을 직접 들었는데 그 가면 완전 사람을 병신 만들어버린답니다. 가서는 안 될 것이죠. 그게 훈련받기 싫어서 그냥 때려치워버리고 탈령해버리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또 환자가 치료를 받다가 치료받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주사줄 다 끊어버리고 약을 끊고 술이나 실컷 마치면서 치료를 포기하고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면 병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행복은 절대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유니폼이 다 같고 교복이 다 같고 보면은 다 잘생기고 머리도 좋을 것 같은데 시험 딱 쳐보면 이게 다 갈라집니다. 대학교에 들어갈 때 보면 어떤 학생은 시험에 합격하고 어떤 학생은 미역국을 맞습니다. 또 운동선수들도 유니폼을 입은 겉모습만 보면 모두가 다 운동을 최고로 잘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는 경기에서 성적이 좋아서 엄청나게 좋은 대우를 받고 어떤 선수는 실력이 행편이 없어서 불쌍하리만큼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또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을 보면은 다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직원이라 해서 모두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원은 연봉을 많이 받고 또 어떤 직원은 연봉을 아주 적게 받거나 심지어는 퇴직을 강요받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마다 가치를 평가받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세상의 구조인 것입니다. 옛날에 왕자나 큰 부잣집의 아들 중에 간혹 무능하고 미련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타고난 여건이나 환경은 너무나도 좋은데 자신들이 훈련이나 배우는 것을 아주 싫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왕자나 이런 부잣집 아들들은 부모나 혹은 신하들이나 혹은 하인들이 아무리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해도 절대로 듣지 않고 생고집을 피우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멋대로 망하는 일만 골라서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 다 망치고 말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미련한 왕자나 부잣집 아들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재력이나 지식을 가지고 그들먹거리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고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뛰어넘는 능력과 지혜와 실력과 축복과 권능을 가지신 분인 동시에 또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 유일한 살길, 유일한 구원의 비결이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왜 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법이 없으신 분이세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래요.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래요. 여기에 변함이란 카랄라게란 헬라 원어인데 그 뜻은 변화, 변동, 바꿈, 체인지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를 체인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살짝 바꿔버리고 살짝 변화버리고 이렇게 변질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변함도 없으시고라는 뜻은 하나님은 변하시거나 바뀌거나 변동, 변질되는 분이 아니고 언제나 일정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전이란 트로피라는 헬라 단어인데 회전을 한다. 빙빙빙빙 돌아간다. 또 돌아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시거나 돌아서시거나 변덕쟁이가 아니라 한결같이 한결같이 신실하셔서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영적인 일에만 유익을 주시는 분이시지 현실적인 축복, 육신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지 않으신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주일에 와서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 마음에는 기쁨과 만족을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학교 성적이 꼴찌에서 1등으로 아니면 뭐 굉장히 안 좋은 데서 좋은 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올려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경우도 주일날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영적인 또는 마음에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돈을 많이 벌게 해주거나 대박이 나거나 육신의 질병이 금방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육신적인 것은 잘 돌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보조적인 존재, 현실적인 것은 내가 해야 되고 마음의 위로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보조재료로 생각해서 필사적으로 죽음인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더 급한 일이 주일에 있으면 예배를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해죠. 또 하나의 오해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충성을 다하여 신앙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가정이나 자신에게 환란이 오느냐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닥치느냐는 거예요. 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큰 어려움을 주시고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잘 살고 아무 탈 없이 사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 중에 어려움을 당할 점에 피하게 하지 않고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보고만 계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사랑 형제들아 속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속지 마라. 왜냐하면 이런 오해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느 한 부분은 오해를 하고 미신적인 어떤 것을 가미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서 이길 수 없고 오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나 육적인 필요나 하나님은 일괄적으로 온갖 것을 다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패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초인간적 존재이십니다. 초능력을 소유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속인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하기를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육의 복을 다 줬고 온갖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걸 다 이루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의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은요, 복주고 복주리라. 반드시 복에 복 위에 복을 얹어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쌓아다가 또 이게 무너지면 또 쌓아주고 또 쌓아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업으로 삼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기업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믿는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스스로 맹세하고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걸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원조입니다. 거짓의 아비라는 것은 거짓의 원조입니다. 우리 식당의 이름을 보면요. 뭐,의 원조, 이렇게 해놨죠. 그죠? 거짓의 원조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이제 거짓말은 전부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옥 가죠? 거짓말쟁이도 같이 따라 지옥 갑니다. 입만 벌리면 변명, 입만 벌리면 거짓말. 이 심령, 이 정신 상태, 이 정신 구조, 이 습성, 이거는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거짓말 자체가 그렇게 뭐 어떤 거짓말은 새빨간 거짓말, 유익을 위한 거짓말도 있겠지만, 거짓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가 문제죠. 거짓의 배후에 성령이 계십니까? 하나님 역사합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거짓말에 사로잡힌 자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거짓말 한다고 지옥 가요? 그렇게 말하는데, 쉽게 말하는데요. 거짓 자체만 보면,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 누가 거짓을 조종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거짓은 속이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거짓에 속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더럽힌다. 그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요. 예, 아주 그 착한 아이가 하루아침에 나빠져요. 이게 왜 그래 되느냐. 이게 악한 동물을 만나서 그래. 악한 동물.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악한 동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경고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며 사람을 속이지도 못하시는 정직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하신 바를 신실히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해야 될 이유.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 이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왜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만큼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이 은사와 선물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로 gift, 선물이라는 뜻인데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건강이나 준수한 외모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해와 달과 별들과 물과 공기는 모두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공짜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지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이 퍼져 있는 상황 가운데이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우리를 승리하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히려 이것이 평안이 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적 미래를 보장해 주는 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영혼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우리의 모든 삶들이 잘 되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셔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린 10대의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절망적인 고통과 환난을 너무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비참한 현장을 목도한 사람이에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어요. 바벨론의 말바꾸 아래 총칼 아래 칼날에 화살에 그냥 넘어지는 자기의 부모들, 자기의 이웃들, 자기의 친구들을 그 피를 흘리면서 절규하면서 죽어가는 현장들을 목도한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이. 그리고는 자기는 어떻게 하다 살아서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자기 조국의 비참하고도 참혹한 망해버렸고 자기 나라를 그렇게 짓밟아 망하게 한 원수의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와 환란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픈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가 그렇게 넘넘하며 담대하며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7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그 엄청난 상처가 가슴을 사무치는 눈앞에 피를 흘리며 토하며 죽는 자기의 동족들을 보고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의 가슴 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 상처를 깨끗이 지우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도록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장 20절에 보면은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IQ가 10배 높다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을 비롯한 세 명의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도록 영의 세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마치 요셉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자기들 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술객들, 점쟁이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건 다니엘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머릿속에, 심령 속에, 정신세계 속에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행동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자신의 지혜로 된 것인 양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다면 다니엘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좋은 지혜와 총명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깊이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음모 앞에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당연하게 생각해서 별 생각 없이 혹은 별 불편함이 없이 은혜나 감사함 없이 쓰고 사용하고 생활해 왔는데 어느 날 그곳이 고장이 나거나 다치거나 병들거나 없어지면 많은 고통을 받고 불편함을 겪고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밤이 되면 당연히 잠이 오고 잠을 자는 것으로 생각하죠. 당연히 뭐 잠자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어린 청소년들이나 군인들은요, 놀랍게도 눕기만 하면 잠을 정말 잘 잡니다. 잘 잘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잡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잠을 잘 잡니다. 전쟁통에도 잠에 취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면증 환자는 베리베리 방법을 다 사용해도 잠이 오지 않아서 나중에는 밤이 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래서 불면증 환자에게는 눕기만 하면 잠이 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고 은혜 중에 은혜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누르면 당연히 불이 켜지고 TV 리모컨을 누르면 화면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에어컨을 켜면 당연히 찬 바람이 나와서 시원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고장이 나서 작동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수돗물이 안 나오고 정전사고 나면 삶이 마비가 될 정도입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전기와 물 없이는 고통스러워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죠. 뭐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들이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변함없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이나 아름다운 외모나 좋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모든 것이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요,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빛들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대전에서 찬양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은혜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배운 곡인데 너무 큰 은혜와 감동과 영혼을 맑게 하는 찬양곡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현재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곡 히트곡 중에 1위입니다. 이 은혜의 곡이. 참 은혜의 곡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저만 은혜가 됐는가 생각했는데 한국교회에서 탑10 중에서 1위 곡이 이 은혜 찬송입니다. 이 은혜라는 찬양 가사를 작사하게 된 이유를 송경민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순간 그리고 걸어온 모든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꿈을 꾸며 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동역자를 만나는 것, 성도로 살아가며 전도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과 별과 계절에 따른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으며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번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은혜로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 은혜라는 찬양곡을 만든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된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임을 믿습니다.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며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축복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그러면 이 좋고 온전한 선물이 내 것이 돼야지 남의 것이 되는 것은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일 아니었어요? 그럼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본문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18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배난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을 받아서 죄를 짓고 망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불행의 근본적인 첫 출발은 욕심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욕심입니다. 시험받아 죄짓고 망하고 사망하지 않으려면 욕심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죄의 불행과 심판과 저주와 멸망의 근본 원인입니다.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욕심을 내어서 부하게 된 부한자의 인생을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유년기에는 많은 꿈을 가지고 티없이 맑게 살아갑니다. 청소년 때에는 싱싱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청년의 나이가 되면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사랑이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 지나면 정년퇴직을 해야 되고 또 어느 순간이 지나면 아름다운 꽃이 시들어 볼품없이 떨어지듯이 노인이 되어 죽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생이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행복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죽기다. 할렐루야.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구해야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 11절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죄인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녀가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면서 이거 뭐라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녀가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아 뱀이라고 던져주는 그런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없다는 거죠. 아무리 약한 부모라도 그런 부모가 없다. 하기야 뭐 요즘은 자기 자식을 때려 죽이는 세상이고 애비를 때려 죽이는 세상인데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너희가 죄인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눈물 짓고 간구하고 달라고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를 중단 없이 그리고 간절히 할 것을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구하는 것 한 번 구하고 말라가 아니에요. 계속 구해라. 찾는 것을 계속 찾아라. 두드리는 것을 계속 두드리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그리고 중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무엘서 1장에 한나의 통곡하며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하고 믿음이 좋고 이스라엘 지도자여 선지자였던 훌륭한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에게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거든 나의 지혜를 엿보여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했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내게 복의 복을 주옵소서라는 말이에요. 내게 복의 복을 주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옵소서. 땅을 넓혀주옵소서. 땅을 좀 차지하게 해주옵소서라는 말이 기도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한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살림이 하나님 축복에서 많아지면 재산을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도둑이 들고 뭐 이렇게 뺏어오고 뺏으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도우셔서 이런 환란이 없게 하옵소서. 재산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재산을 많이 가져도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속이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망가질 도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망가졌어요.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이 세대의 도덕과 윤리, 거리와 존경심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타락이 되고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상 이념으로 기독교와 우리 교회를 혐오집단으로 몰아붙이고 아예 이 나라에서 교회와 복음과 우리의 신앙을 강력하게 공격을 가하며 제거하려는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옛날에는 창피해서 쉬쉬하던 일을 요즘은 보라는 뜻이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아학대, 유아살해, 애인의 변심이나 윗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막장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주변에는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당연한 듯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교회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집합 통제로 대다수의 교회들이 참된 예배를 중지하고 비대면 영상 예배로 대체하면서 엄청난 교인들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저버리고 또 배도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익을 따르는 선한 목자로 둔갑하는 사건 목자들이 득세하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종말의 시대 입니다. 세상 끝날이 임박할 때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의 예언의 일들이 요즘 우리 주변에서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실한 크리스천인 우리이기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할 것인가를 오늘 생각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께 두셔야만 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세상에 나가서 그 무엇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진짜 망가질 대로 망가진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죽을지, 언제 없어질지 현대의학으로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나고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중세시대 1300년대에 흑사병이 일어났었을 때도 그때는 의학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이걸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잠잠히 기도하며 이때에도 새벽을 깨우며 망가진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하나님께 구하며 승리와 행복한 삶을 보장받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